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내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 CNN 방송은 어제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김영철 부위원장이 17일 워싱턴에 도착해 이튿날인 18일 폼페오 국무장관을 만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김 부위원장이 이번 방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할지는 확실치 않으며 고위급 회담 결과에 따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언론은 중국 공항 관계자를 인용해 김영철 부위원장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 6시경 베이징을 떠나 워싱턴으로 가는 항공편의 예약을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 발표할 회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 대변인실 관계자는 어제 2차 미북 정상회담 조율 현황을 설명해달라는 VOA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많은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미국과 북한 간 대화는 계속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중국과 주변국들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일본에 파견된 이지스 구축함 맥캠벨호와 아시아에 전개 중인 영국 해군 구축함 아가일함이 오늘부터 18일까지 남중국해에서 통신훈련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양국 공동의 안보 우선순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 해군은 밝혔습니다. 미 해군 대변인은 두 나라가 남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한 것은 최소한 2010년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의 일환으로 구축함 등을 전개했지만 영국 군함이 이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 군함이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할 때마다 중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문제와 관련해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군비 통제 조약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실제로 INF에서 탈퇴하고 미사일을 배치하며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INF 조약 유지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만 확인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러시아의 협정 위반을 지적하며 INF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VOA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합의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큰 표차로 부결되면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또다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직후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영국 하원에서 진행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는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영국 의정사상 정부가 200표가 넘는 표차로 의회에서 패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메이 총리는 부결 직후 하원이 표결을 통해 말한 것을 정부는 경청할 것이라면서 재신임을 받으면 다음 주 하원에 대체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또다시 유엔 정회원국 가입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개발도상국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리아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외무장관도 이날 미국의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가입 신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지난 2011년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지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유엔 정회원국이 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최소 9개의 이사국의 승인을 거친 뒤 유엔 총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케냐 수도 나이로비 도심에서 어제 총격과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카에다의 연계 조직인 알샤바브는 이번 테러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이달 초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인류 사상 처음으로 달 뒷면에 착륙해 화제가 됐었죠. 창어 4호는 탐사 로봇인 위투, 즉 옥토끼 2호를 활용해 우주 지질 구조와 자원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중국국가항천국은 15일 창어 4호가 달 표면에서 면화씨의 싹을 틔우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투는 지구에서 가져간 식물의 씨앗을 담은 특수 용기를 탑재해 생육 실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높이 18cm, 지름 16cm의 원통형 알루미늄 합금 용기에 면화와 토마토, 그리고 갓과 비슷한 크레스라는 식물의 종자가 들어있다고 하고요. 이 면화씨에서 녹색싹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용기 안에는 누에 알도 들어가 있다는데요.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사이에 누에 알은 부화를 거쳐 나방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하네요. 식물 생육 실험은 100일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과학계는 달에서 식물 생육이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장기적인 우주 개발에 획기적인 진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에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하 4도로 추운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8도에서 1도, 신의주는 영하 10도에서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7도에서 4도, 함흥은 영하 10도에서 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6도에서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암흑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길을 얻을 거라고 노래하는 May It Be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아일랜드 출신의 가수 에니아가 부릅니다.
May it be an evening star shines down upon you. May it be when darkness fall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16일 실시됩니다. 전날 치러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하원 승인 투표는 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통합을 염두에 둔 군 현대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미 국방정보국이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중국 최대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회장이 고객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영국의회가 16일 또다시 중대한 투표를 하기로 했군요.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16일 현지 시간으로 7시경에 실시됩니다. 영국의 제1야당인 노동당이 15일 하원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직후 이 불신임 투표를 요구한 데 따른 건데요.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The most important issue facing us is that the government has lost the confidence of this house and this country.
네, 코빈 대표는 지난 2년간 메이 정부는 국민을 위해 좋은 합의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음이 입증됐다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정부가 국민과 의회의 신임을 잃고 있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요구했습니다.
네. 자, 영국의회가 전날인 15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표결을 했는데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죠?
네,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안에 대한 이 표결이 15일 실시됐는데요. 결과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The eyes to the right, 202. The nose to the left, 432.
네, 출석 의원 634명 중에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됐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639명의 하원 의석의 3분의 1도 채 지지하지 않은 셈인데요.
네.
예, BBC 방송은 영국 정부가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빈 노동당 대표도 1920년 이래 영국 의정사상 최대 표차의 부결이라면서 이는 영국 정부의 재앙적 결과라면서 메이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네. 자, 반대가 400표가 넘으면 집권 보수당에서도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는 소리군요.
네. 보수당에서도 반대표가 무려 118표가 나왔습니다. 앞서 주요 언론들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얼마나 많은 표차로 부결될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영국 언론들은 이 같은 결과는 메이 총리의 완전 참패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메이 총리가 사면 초가에 몰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직후에 의원들에게 향후에 밟을 절차를 설명했는데요.
Mr. Speaker, I'd like to set out briefly how the government intends to proceed.
네, 메이 총리는 의회 투표를 통해서 신임을 받게 되면 여야가 함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존중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촉구했는데요. 메이 총리가 발언할 때 의원들 사이에서는 야유의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메이 총리의 운명을 가를 투표가 16일 또다시 하원에서 있게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네, BBC, 가디언 등 영국의 주요 언론들은 메이 총리의 압도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정부 불신인안이 통과되긴 어려울 걸로 전망했습니다. 하원에서 정부 불신인안이 통과되려면 역시 과반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야당인 노동당의 집권을 막으려는 보수당의 결집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메이 총리가 EU와 합의한 합의안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의 정권을 넘길 순 없다는 입장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자, 보수당과 연정을 이루고 있는 정당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민주연합당은 10석을 가진 군소정당인데요. 민주연합당은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직후에 우리는 정부가 정책을 바꾸길 원하는 거지 정부가 바뀌는 걸 원치 않지 않는다면서 메이 총리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의회는 집권 보수당이 317석, 제1야당의 노동당이 256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만약 메이 총리가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유럽연합과의 재협상, 제2의 국민투표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메이 총리가 당장 벨기에로 날아가서 유럽연합 집행부와 일단 브렉시트 기한 연장을 논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걸로 주요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당장의 3월 29일 브렉시트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EU와 재협상을 하긴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인데요. 유럽연합도 영국 하원의 표결에 앞서서 이 마감 시한을 7월로 연기할 가능성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인데 힘겨운 싸움이 되겠군요.
네. 메이 총리는 3월 29일까지 고의로 시간을 끄는 전략을 쓰진 않을 거라면서 21일까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른바 플랜 B, 이 대체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앞서 영국 하원은 표결을 통해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면 정부는 부결일로부터 3개회일 안에 이 플랜 B를 제시할 걸 주문한 바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이 중국과 관련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군요.
네, 중국이 지난 몇 년간 군 현대화를 빠르게 이루고 있다고 미국 국방정보국 DIA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중국의 군사력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최근 몇 년 새 타이완 같은 지역 문제에서 중국의 의지를 관찰할 수 있을 만큼 군사력을 빠르게 갖춰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타이완과 같은 지역 문제에서 중국의 의지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타이완의 재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인데요. 보고서는 타이완의 독립선언 시도를 막고 궁극적으로 타이완을 재통합하려는 중국의 오랜 관심이 중국 군 현대화의 주요 동력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 고위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중국군 사령관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타이완에 대한 군사작전이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할 걸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보고서에 또 어떤 주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네. 중국의 일부 첨단 군사 기술의 경우 이미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은 세상에서 가장 발달한 무기 시스템 중에 일부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들 분야에서는 미국을 포함해 모든 경쟁국을 능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다고요?
네. 중국은 지난해에만 2천억 달러 이상을 군에 투자했는데요. 이는 2002년 이후 3배 늘어난 수치라고 국방정보국은 이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런 중국의 군사력 확장이 하늘, 바다,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의 의지를 관찰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춘 거라면서 타이완에서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더 높이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네. 자, 지금 중국이 자체 개발 중인 무기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보고서는 중국이 괌에 있는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CJ-20 순항 미사일을 갖춘 H-6 폭격기, 또 CJ-2 순항미사일 등 현대무기를 개발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이 신형 스텔스 폭격기는 2025년이면 운영 능력을 확보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이 밖에도 남중국해에서 군사규모를 확장하고 3개의 남중국해 인근섬에 군사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이 이런 첨단무기 개발에 다른 나라의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군요.
네. 보고서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탈취와 개조 등을 통해서 다른 나라가 개발한 기술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중국은 실제 비용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신속하게 군사 현대화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했군요.
네, 화웨이의 창업주인 런정페이 회장이 15일 중국 선전에 있는 사옥에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들이 내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런 회장이 외신 취재에 직접 응한 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자, 4년 만에 외신 기자들을 직접 만난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최근 화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세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런 회장 딸인 멍완저우 화해 최고 재무책임자 CFO가 지난달 캐나다에서 체포된 일이 있고요. 보안 문제로 화해 제품을 퇴출시키는 나라가 줄을 이었습니다. 미국 결정을 일부 동맹국들이 따르고 있는데요. 미국은 군과 정부에 이어서 민간기관에서도 화웨이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했고요. 또 호주, 뉴질랜드는 5G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에 화웨이를 배제시켰습니다. 또 영국, 일본 등지에서도 화웨이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이어졌는데요. 화웨이 측이 당국을 설득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화웨이 사주로서 직접 입장을 밝혀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이날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먼저 화웨이 제품의 보안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고객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화웨이는 단호히 거부할 거라고 런 회장은 밝혔는데요. 사이버 보안과 사생활 보호는 고객과 함께하겠다는 화웨이의 신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로 세계 어느 나라나 개인에도 손해를 입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에 정보를 넘기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보안 문제 때문에 화웨이 퇴출 조치가 각 나라에서 이어졌는데요. 장비에 기록된 통신 내역 등을 중국 정부에 제공할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런 회장은 중국의 어떤 법도 기업에 백도어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하라고 했는데요. 이 백도어란 뒷문, 그러니까 이 통신 기록을 뒤로 빼낼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백도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빼낼 방법이 없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런 회장이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이고 또 현재도 중국 공산당원이어서 화웨이와 중국 정부 연계설이 계속 제기됐는데요. 런 회장은 화웨이가 국영기업이나 공기업도 아니고 중국 정부의 지분이 전혀 없다면서 연계설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또 자신은 공산당원이지만 정치 성향은 화웨이 경영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런 회장의 이런 발언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의심을 충분히 걷어낼 만한 설명은 하지 못한 걸로 평가받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부가 고객의 정보를 요구하면 거부하겠다고 한 말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중국법에 따라서 국가안보에 연결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모든 기업은 소비자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국가안보에 연결된 사안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권한이 공산당이 쥐고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 무엇보다 이 회장 딸 문제로 화웨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런 회장 딸인 멍완저우 CFO는 캐나다에서 보석 상태인데요. 대일한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재판 중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런 회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겠다고 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사법 체계가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딸이 보고 싶지만 정의가 드러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 런 회장이 미국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견해를 묻자 런 회장은 역시 즉답을 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했는데요. 위대한 대통령이라면서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세계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는 이 화웨이 어떤 회사입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 회사인데요.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손전화도 만들지만 기관이나 단체의 유무선 통신 설비를 생산하는 게 주력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통신 체계를 연결해 도시나 나라 전체를 덮는 망 운용 사업자이기도 한데요. 2010년 들어서 세계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넓혔고요. 몇 년 전부터는 매출 규모에서 북유럽의 유명한 회사들인 노키아, 에릭슨을 추월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 지명자가 15일 상원 인중청문회에서 법무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 지명자는 또 뮬러 특검이 마녀 사냥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2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급 휴가 중이던 연방 공무원 약 5만 명에게 업무에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년 인구조사 설문지에서 이 시민권 질문을 삭제하란 법원 명령이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15일 진행됐죠.
네, 청문회가 15일, 16일 이틀 동안 열리는데 첫날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바 지명자가 참석한 가운데 치열하게 질의응답이 벌어졌습니다.
네, 자 9시간 정도 청문회가 진행됐는데 중요한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 현안 가운데 역시나 이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질의가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 외부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느냐가 화두였는데 바 지명자 이날 역시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말 들어보시죠.
If confirmed, I will serve with the same independence I did in 1991. At that time, when
인준되면 1991년 때처럼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바 지명자가 과거에 법무장관을 역임한 적이 있었죠.
네,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절인 1991년부터 93년까지 법무장관을 지냈습니다. 이 바 지명자 15일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는 당시 부시 대통령도 자신에게 오직 전문성하고 통합성만 요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에게 어떤 약속이나 보장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바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외부 영향에 휘둘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바 지명자가 이런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바 지명자의 말 다시 들어보시죠.
I will not be bullied into doing anything I think is wrong. By anybody, whether it be editorial.
네, 대통령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연방 의회의 강요로 억지로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 지명자는 또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다면은 이에 따르지 않고 차라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뮬러 특검 문제도 중요한 항목이라서 이에와 관련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물론입니다. 이 바 지명자가 인준되면 이 특검 조사를 지휘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 바 지명자는 뮬러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 will follow the special counsel regulations scrupulously and in good faith, and on my watch. Bob will be allowed to finish his work.
네, 특검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이고 자신의 감독 아래 뮬러 특검이 수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날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고할 수 있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이 질문에는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네, 바 지명자는 대통령은 어떤 행정부 관리도 해임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뮬러 특검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신이 그를 해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 수사를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하는데요. 이에 대한 바 지명자의 생각도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바 지명자는 대통령 말과는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Do you believe Mr. Mueller would be involved in a witch hunt against anybody?
I don't believe Mr. Mueller would be involved in a witch hunt.
네, 바 지명자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질문에 뮬러 특검이 마녀 사냥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 바 지명자가 지난해 6월에 연방 법무부와 몇몇 사람에게 메모를 보내서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수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죠. 자 그런데 이게 바 지명자가 새 법무장관이 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바 지명자는 해당 메모를 이 배포한 게 일종의 구직 활동이었다는 그런 말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And I feel that I'm in a position in life where I can provide the leadership necessary to protect the independence.
바 지명자는 그러면서 연방 법무부의 독립성과 명성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도력을 자신이 제공하고요. 또 이 정부에 봉사하려고 법무장관직을 수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논란이 된 메모에 대해서는 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이 특검이 수사 중인 이 사법 방해라는 특정한 법률 조항에 대한 자신의 이 제한적인 의견을 밝힌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펼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연방 정부가 국경 장벽 건설 때문에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했는데 국경 장벽에 대해선 바지 명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바지 명자는 이 국경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건 사실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남부 국경에 이 불법 월경자들을 막을 장애물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분야 예산을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예. 자, 러시아의 미국 정치 개입 문제도 연방 법무부가 다루는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바지 명자는 러시아가 지난 대선에 개입한 게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I believe the Russians interfered or attempted to interfere with the election and I think we have
또 이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건데요. 바지 명자는 그러면서 러시아가 미국의 이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지 명자가 인준 청문회가 16일에도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인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수월하게 인준될 걸로 보입니다.
네.
민주공화 두 당 모두 이 바지 명자의 경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 바지 명자 같은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뽑지 않으면 누구를 뽑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분 폐쇄가 16일로 26일째를 맞았는데 이번 사태 파장을 최소화하라는 명령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급 휴가 중인 연방공무원 약 5만 명에게 업무에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복귀하는 인원들의 직종은 뭡니까?
네, 국세청 IRS 직원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FAA, 연방항공청, 그리고 FDA, 식품의약국 직원들입니다.
네, 자, 이들이 이렇게 업무에 복귀하게 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있겠죠?
네, 복귀하는 이 IRS 직원은 세금 환급 업무에 투입됩니다. IRS는 이 지금 무렵에서 이 세금 환급 때문에 매우 바쁩니다. 또 FAA 직원들은 항공 안전 업무, 그리고 FDA 직원들은 식품과 약품 검사 업무에 투입됩니다.
네, 다들 사회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좀 꼭 필요한 그런 직종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연방 정부 업무가 부분적으로 중단되면서 비상이 걸렸었는데 결국에는 업무에 복귀하라는 지시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럼 업무에 복귀하는 사람들은 급여를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 현 사태로 영향을 받는 연방 공무원의 수가 약 80만 명에 달합니다.
네. 자, 최근에 공무원 노조가 근무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지 못하는 게 부당하다는 소송을 낸 걸로 아는데 이 소송은 어떻게 됐나요?
네, 15일에 이 연방지법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법원은 공무원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자, 연방정부 부분 폐쇄와 관련해서 15일에는 진전이 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몇몇 민주당 소속 중도파 의원들한테 점심을 먹자고 초대를 했는데요. 초대받은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이걸 거부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선 이날 뭐 좀 주목할 만한 말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트위터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캐러밴이 또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막으려면 반드시 국경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센서스 관련 소식 볼까요?
네, 내년에 미국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 센서스 총 인구조사가 시행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설문지에 시민권 질문을 포함해서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3월에 율버러스 상무장관이 2020년 인구조사 설문지에 이 시민권자 여부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등 여러 주정부하고 시민단체가 각각 반발했고요. 또 소송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네. 자,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이 포함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1950년에 삭제된 뒤에 지금까지 60년 넘게 이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왜 다시 시민권자 여부를 묻기로 한 겁니까?
네, 상무부 설명으로는 법무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법무부가 1965년에 제정된 투표권법을 좀 더 잘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보호하고 이 투표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자료가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입니다.
네, 자 원고 측이 시민권 질문에 반대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이걸 물어볼 경우에는 이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비시민권자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이 인구조사를 피할 거란 주장인데요. 헌법 규정에 따라서 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빠짐없이 집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자, 법원이 이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건가요?
네, 이 투표권법을 좀 더 잘 이행하기 위해서라는 이 행정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상무부가 또 다른 이유에서 이 시민권 질문을 넣어놓고 이를 또 감추려 했다고 법원은 지적했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이 법무부 민권 담당 고위 관리는 증언에서 투표권법을 시행하는데 사실 이 시민권 자료가 필요 없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센서스 총인구 조사 결과가 미국 정치와 사회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방 하원의원 의석수하고 선거구구를 조정합니다.
네.
또 이 연방정부가 지역정부에 이 지원하는 이 각종 보조금 분배나 또 새로운 상점이나 병원이 들어설 지역 등이 이 센서스 결과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네. 자,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원고 측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겠죠.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 소속 이 데일 호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사회를 공격하려고 이 인구조사를 무기화하려 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그런 시도에 대한 강한 힐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행정부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역시 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켈리 레이코 법무부 대변인은 인구조사 설문지에 해당 질문을 포함할 법적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이 판결 내용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역시 항소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역시 연방 법원에 가서 최종 결정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잭 존슨이 부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노래하는 Better Together 들어보시죠.
There'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 No song that I could sing but I can try for your heart. Our dreams and they are made out of real things like a shoebox of photographs with sepia tone loving. Love is the answer at least for most of the questions in my heart, like why are we here and where do we go and knock on us so hard. It's not always easy and sometimes life can be deceiving. I'll tell you one thing,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we'll look at them stars when we're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Just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reams tonight, but I know that they'll be gone when the morning light sings or brings new things. For tomorrow night you see that they'll be gone too. Too many things I have to do, but if all of these dreams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ay-to-day scene, I'd be under the impression I was somewhere in between with only two, just me and you. Not so many things we got to do, but places we got to be. We'll sit beneath the mango tree now.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We're somewhere in between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 I believe in memories, they look so, so pretty when I sleep. Hey, now, and when I wake up, you look so pretty sleeping next to me. But there is not enough time, and there is no, no song I could sing, and there i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say, but I will still tell you one thing, we're better together.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사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사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지성의 사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오늘은 미국의 동부 명문 사립 8개의 대학을 일컫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하나인 예일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일대학교는 미국 동북부 커네티컷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역시 미국의 초기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17세기 초기 버지니아주 남부에 있는 제임스타운의 최초로 세워진 버지니아 식민지에 이어서 1620년 2차 이민자 그룹 102명이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한 이래 보스턴 근교에 있는 플리머스는 새로운 희망의 거주지로 유럽 대륙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유럽의 이민자들이 끊임없이 플리머스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1691년에는 7천여 명이 거주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신앙의 재무장을 하고 근검도덕적인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농경지나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플리머스와 뉴잉글랜드 전역으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무렵 코네티컷주 지역에서 목회하던 목사들이 모여서 학교를 세우기로 하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날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의 출발이라고 하네요.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이렇게 혼돈과 무질서가 만연하고 있을 당시 이를 안타깝게 여겼던 10명의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1701년 커네티컷주 킬링월스에 거주했던 아브라함 피어슨 목사님의 가정에 모여서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들을 모두 모아서 칼리지에이 스쿨이라고 하는 이름의 학교를 설립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교회와 민간정부기관에서 종사할 신신화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원장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예일대학교의 역사적인 출발이 된 것입니다.
네, 예일대학교는 미 신대륙에 세워진 세 번째 대학교인데요. 계속해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1636년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교, 1693년에 버지니아주의 윌리엄 앤 메리 칼리지가 세워지고 세 번째로 1701년에 커네티컷주의 예일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예일대학교는 하버드 대학교와 함께 학문의 증진, 학자 양성, 미래 지도자와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초석을 이루게 됩니다.
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 식민지에 세워진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은 20여 개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정식 인준을 받은 대학은 모두 9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래된 대학 순위를 말할 때 1696년 메릴랜드에 세워진 세인트 존스 칼리지가 세 번째라는 주장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세인트 존스 칼리지는 1784년에야 정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청교도 정신의 부흥을 목적으로 세워진 이 신생대학교는 하지만 1707년 피어슨 목사의 사망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던 학교는 1716년에 현재 캠퍼스 자리인 뉴헤이븐 이전을 결정하고요. 2년 후에 보스턴 출신의 엘리호 예일이라는 사업가로부터 400여 권의 장서와 영국 조지 1세 국왕의 초상화 등 상당한 물품을 기증받게 됩니다. 이 기증품들을 매각한 기금이 학교를 운영하는 큰 원동력이 됐고요. 이 신생대학은 기증자인 엘리호 예일의 이름을 따서 예일 칼리지로 명명하게 되는데요. 설립 당시 수백 권 기증도서로 출발한 대학중앙도서관과 각종 부속도서관은 이제는 1,500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한 세계적인 도서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이라는 도시에 자리한 예일대학교는 1,000에이커가 넘는 캠퍼스에 220여 개의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건물들은 어떤 숭고함마저 느껴지게 한다고 손승호 씨는 소개합니다.
예일대학교는 관광, 문화, 예술의 메카로 알려진 뉴헤븐시와 함께 어우러져서 도시 캠퍼스를 이루고 있고요. 건축 역사의 시기시기마다 뛰어났던 저명한 건축가들의 작품들이 캠퍼스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컬러니어 스타일부터 빅토리안 고딕 현대 형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 양식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일의 건물들, 탑, 아름다운 잔디밭, 정원, 교문과 치는 건축 평론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듯이 그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캠퍼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캠퍼스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하고 웅장한 규모의 스터링 메모리얼 도서관의 고딕 양식 타워는 수많은 예일 재학생들이 재학학기 다양한 학생 활동과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서 분주히 다니다가도 불현듯 쳐다보면 다시금 직접 탐구 정신을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 숭고한 분위기를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오늘날 예일대학교는 국내외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을까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 들어보시죠.
네, 전 세계 여러 기관들은 매년 세계 대학교들의 평가를 하고 랭킹을 발표하는데요. 세계 대학교의 위상을 매년 발표하는 중국의 세계대학 학술평가서 ARWU의 2018년 자료에서는 12위를 했고요. 영국의 저명한 대학평가기관인 QS의 2019년 자료에서는 15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대학교들의 종합대학교 학부 순위 평가서를 발표하는 US News and World Report지에 따르면 예일대학교는 프린스턴, 하버드와 함께 매년 1위의 자리를 놓고 경합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일대학교 교과 과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일대학교는 보통 크게 세 개의 단위로 나눠진다고 하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우선 첫 번째 유닛으로 4년제 학부생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예일 칼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닛은 순수 학문을 다루는 일반 대학원, 그리고 세 번째 유닛은 실용 학문을 다루는 13개의 전문 대학원 등 총 15개의 대학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연구 기관과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일대학교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학부 과정의 예일 칼리지에서는 인문사회과학과 이공과학계가 속해 있는데요. 65개 이상의 학과와 프로그램에 의해서 2,000개 이상의 학부 과목이 제공되고 있어서 그 교과 과정의 폭과 깊이는 그야말로 놀랄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특별한 전공이 없다고 한다면 주임 교수 허가를 받아서 학생 스스로 전공을 만들어 졸업하는 기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일 칼리지는 필수 이수 과목이 따로 없고요. 영역별로 다양하게 학점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예일 칼리지에서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인문학, 과학, 사회학, 외국어, 수학, 분석, 문장력의 영역에서 선택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Distributional Requirement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Distributional Requirement 제도는 학부 학생들이 영역별 학문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게 하고요. 각자가 취향과 전문성에 맞춰 폭넓고 깊이 있게 연마게 함으로써 인문과학의 기초를 둔 견인격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광범위한 학문을 두루 섭렵하는 게 학생들로서는 학문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힘겨운 대학생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를 통해 학생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학구적이고 폭넓은 다양성과 심도 있는 전문성을 다지는 기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일 칼리지에서는 졸업 후 바로 실용적인 직업을 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공학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실용적인 전공을 하고 싶은 학생은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네, 최근 예일 칼리지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학과로는 역사학, 공학, 생물학,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등이라고 합니다. 네, 지성의 산시의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이 시간에는 예일대학교만의 특징과 장점, 또 학생 활동 등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식당에서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이요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오늘은 외식할 때 알아야 할 표현들 2탄입니다. 한국은 식사 후 나가면서 계산을 하죠. 미국 대부분의 레스토랑은 식사 후 앉은 자리에서 직원이 계산서를 갖다 주면 그때 돈을 내는데요. 계산하고 싶다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Can I get the bill? Can I get the check? 이 두 표현은 계산서 좀 갖다 주시겠어요? 와 같은 표현입니다. I'll take the check. 계산서 주세요. The bill whenever you're ready. 시간 날 때 계산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Can I get the bill? Can I get the check? I'll take the check. I would like the bill whenever you're ready. 오늘은 외식할 때 알아야 할 표현들 2탄을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트래비스의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왜 나만 비를 맞듯 힘든 일이 있는 걸까요? 전해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es.
I can't afford the lightning. Why does it always?